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후하마를 젖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 쭉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하 14장에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가 사역할 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이거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호세아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1장 1절에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시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을 보통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이제 열었던 그 왕 아니고 후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대고 가장 부강했던 시대고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나라는 부강하고 나라는 태평성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세력을 가진 정말 풍요로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화려하고 풍요롭고 부강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나라는 부강하고 태평성대 영토는 확장이 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이 다 이렇게 잘 살고 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크게 음란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기가 역겨운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시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루엘은 갈릴리 호수 아래에 있는 거대한 평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김제평야 가면 땅이 넓어서 농사짓기 좋은데 거기서 나오는 곡물이, 이 전라도의 곡물이 이 삼남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으면 북이스라엘의 양식이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루엘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루엘을 이제 주목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였던 이스루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꺾으시겠다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는 것은 이 전쟁 무기를 다 꺾어서 지금은 힘이 센 거예요. 지금은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영토도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루엘 나봇이 죽은 것도 그 이스루엘 골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요한 나라들이 이제 다 이제 무너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대 화려하고 풍요롭고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이제 그런 시절에 하나님은, 남들은 와 나라 정말 부강하고 화려하고 풍요롭고 영토는 확장이 되고 걱정이 없고 우리 잘 살게 되었구나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음란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단히 비장합니다. 남들은 다 화려하고 좋은 시대라 그러는데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데요.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애가 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마치 이것은 작은 예레미야서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지금 점점 무너지는 시대에 사역을 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 고통과 슬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알아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선언하셨거든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명확한 거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다 우리 잘 살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외치는 시대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 넓은 곡창지대에서 이제 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우리는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할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이는 부강한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내면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규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껍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겠다 선언하시는데 유다는 불쌍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고멜에게 장가 보내시고 고멜이 자식을 낳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로 루하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을 때 로 암미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낳은 아이가 딸이었고 하나님께서 로 루하마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고 로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로 루하마 로 암미라고 하는 말은 암미라는 백성이란 말이고 로는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로 치면 무슨 안일비 뭐 이런 것이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6절 7절에서 하신 말씀은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지만 남유다와 대치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런데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이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 나라가요 얼마나 규모가 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세력이 점점 강화되고 엄청 커져가는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러시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 군사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치하는 중에 북이스라엘을 망할 거다 선언하고 남유다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편들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말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데 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가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고 있어요. 상당한 손가락질을 받고 또 상당한 어떤 위험한 처지에 빠졌을 법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강한 북이스라엘 망하고요. 남유다는 아시다시피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 망했지만 남유다는 살아남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남유다를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 하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일종의 절교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이 로 루하마를 젖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 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두고 보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물론 호세아의 메시지가 절교 선언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과 11절도 보시면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보면 이스루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조금 구분해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10절과 11절에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일어날 거다.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이 절교선언 하셨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앞에서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낳은 로암미 아들 낳았을 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절교선언이 전부가 아니고 그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이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울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던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울 거다. 그래서 이 분열된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될 거고 한 지도자의 인도를 받게 될 날이 올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말씀이요, 단순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회복,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에 대한 계획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지금 아이를 몇 명을 낳고 있나요? 오늘 본문만 해도 아이를 3명을 낳아요. 그런데 젖된 후에 또 낳아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다가 젖을 떼려면 몇 년을 키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와 문화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1장만 해도 아이 셋을 낳고 젖된 후에 또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젖을 뭐 1년을 먹이거나 2년을 먹였다면 이 기간이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고멜에게 장가를 들게 하고, 그리고 뭐 장가 들자 말자 애가 들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수년에 걸쳐서 하신 말씀을 지금 1장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날 한 번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선지자잖아요. 호세아가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까요? 호세아가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호세아가 굳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장가를 보내면서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음란한 여자인데 왜 음란한 자식일까요? 고멜은 음란해요. 이 자식은 다 호세아의 자식일까요? 이를테면 고멜이 시집을 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 고멜은 음란한 삶을 다 버리고 정숙한 여인이 되었을까요? 사실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요. 이 고멜이 정말 그 뒤로 호세아랑 결혼하고 정말 그때부터 정숙하게 살아가지고 이 자식들이 정말 호세아의 자식인지 그것도 알기가 어려운 거죠. 호세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호세아는 고멜이 자식을 낳을 때마다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는 호세아 자기가 짓고 싶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로루하마라고 해라, 로암미라고 해라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그 명령을 받고 이 고멜이 낳은 자식, 자기가 돌봐야 될 자식이죠. 자기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 음란한 여인이 낳은 아이에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왜 자기가 그 이름을 지었는지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시청각적 교육하듯이 백성들 앞에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호세아의 감정적인 반응이 전혀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에 보면 호세아의 감정이 막 그 예레미야의 감정이 배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막 탄식도 하고 막.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사실 이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이 그저 호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그냥 뚜벅뚜벅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 호세아의 내면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호세아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호세아는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을까요? 호세아가 이 고멜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실 호세아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좀 충격을 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고 계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절박하세요. 하나님이 절박하시고 지금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세상은 화려하고 부강하고 점점 태평성된 것 같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음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부강하니까 자기들이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외쳤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실 때가 멀지 않았다. 너희들은 지금 좋은 시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음란하기 짝이 없는 시대고 결국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죠. 사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큰 소리로 호세아의 모든 삶을 이제 쏟아부어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고발,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의 내면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늘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순종하면 대가지 부려야 될 것 많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지만 호세아도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짊어지고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에 반응하려 그러면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호세아는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 대가 지불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인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절박한 부르심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